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는 8월부터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일부 금속류 수출을 통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 보호 차원에서 8월 1일부터 갈륨 제품 8종과 게르마늄 제품 6종에 대한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을 선적하는 수출업자들은 8월부터는 관련 면허가 있어야만 한다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갈륨은 전자회로 반도체 및 발광다이오드용 반도체 웨이퍼 생산에 사용되며 게르마늄은 데이터 정보 전송에 쓰이는 광섬유 제조의 핵심 원료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연합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전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공급의 각각 94%와 83%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륨 주요 수입국은 일본, 독일, 네덜란드이며 게르마늄은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오는 6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최근 반도체 기술 등에 대한 접근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홍콩 경찰이 어제 해외 체류 민주주의 운동가 8명에 대해 현상금을 제시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 경찰의 조치를 비난하면서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을 영토를 넘어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인들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가 초국가적 억압을 하고 있다며 해당 현상금의 즉각 철회와 다른 나라의 주권 존중을 촉구했습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도 성명에서 홍콩 경찰의 이번 조치를 비난하면서 영국 정부는 영국과 해외에 있는 개인을 위협하고 침묵시키려는 중국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전직 의원 3명 등 민주화 운동가 8명의 체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127,600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들이 외국군과 유착해 홍콩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진 8명 가운데는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홍콩 최연소 의원 출신 네이선 로 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처리수의 방류는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IAEA 종합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IAEA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대해 2년에 걸쳐 평가를 했고 적합성은 확실하며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보고서 서문을 통해서도 IAEA는 조감적인 평가를 토대로 다핵종 처리시설 알프스 장비를 이용한 일본의 처리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관련 국제안전기준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쿄전력이 현재 계획하고 평가한 대로 통제되고 점진적인 처리수 해양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만하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투명성을 제공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검증된 사실과 과학에 의존하고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는 7일부터 4일간 한국을 방문해 이번 보고서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흑해 국물 협정이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러시아 농업은행을 국제금융망에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인 러시아 농업은행에 대한 EU의 이런 움직임은 흑해 국물 협정 보호가 목표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보도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도 관련 질문에 흑해 곡물협정 이행과 관련해 발표할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도 언급을 거부하면서 다만 유엔 관계자들이 해당 방안을 찾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4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 위성이 지구 대기권 재진입 후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한국에 이어 일본에 기항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경 개방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비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 최고는 22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m 내지 3.5m, 서해 앞바다는 0.5m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위성 광명성 4호가 발사 7년 만에 지구로 떨어져 소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명성 4호 같은 소형 위성은 대기권 진입 시 완전히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민간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2월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 위성이 지구 대기권 재진입 후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우주군 사령부가 운영하는 전 세계 위성 정보 서비스 스페이스 트랙에 따르면 KMS-4로 명명된 광명성 4호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3일 오후 3시 현재 낙하 후 소멸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광명성 4호는 협정 3개시 기준으로 지난달 30일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재진입 시점 등 세부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BOA가 스페이스 트랙에서 광명성 4호처럼 최근 소멸된 다른 위성들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대형 위성의 경우 재진입과 소멸 시점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광명성 4호처럼 소형 위성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대부분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유럽 우주국의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 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N2U와 오브트랙, 인더스카이 등에서도 광명성 4호는 현재 낙하 후 소멸 상태로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사이트 역시 광명성 4호가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사이 궤도를 이탈해 대기권에 재진입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나선 맥도웰 박사는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광명성 4호의 경우 너무 작은 위성이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등 세부사항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스페이스 트랙 측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작은 위성의 경우 재진입 자체도 항상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I have one caveat there that for a small satellite they don't
마르코 랭브로크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도 BOA에 광명성 4호 같은 초소형 위성의 경우 소멸 시점이나 장소를 추적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하 속도와 궤도 움직임 등에 따른 대기권 재진입 예측에 따르면 협정 3개시로 6월 30일 오전 4시쯤 대기권에 재진입해 동아시아나 미대륙 또는 남극 상공에 낙하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광명성 4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시 완전히 불타 연소됐을 것이라면서 잔해가 낙하해 민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again, it's nothing to worry about. The pieces will burn up in the upper atmosphere, but it can.
맥도웰 박사는 피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잔해들은 대기권 상층부에서 전소될 것이며 화려한 불꽃쇼를 연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이 밤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낙하했다면 사람들에게 유성으로 인식됐을 수도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추가적인 낙하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28일 국제위성정보 제공 웹사이트 분석을 통해 광명성 4호가 최근 1년 사이 250km 이상 고도가 떨어졌으며 최근 빠른 속도로 낙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광명성 4호가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수주 안에 대기권에 재진입해 전소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광명성 4호는 발사 이후 우주 궤도에는 안착했지만 위성으로서 재기능을 하지 못해 사실상 죽은 위성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광명성 4호의 소멸로 이제 북한이 발사해 운영 중인 인공위성은 광명성 3호, 2호기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아직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광명성 3호 2호기 역시 광명성 4호와 유사한 패턴으로 고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만큼 올해 9월이나 10월쯤 소멸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한국에 이어 일본에 기항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USS 미시건함이 2일 일본 요코스카에 도착했다고 미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칠함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요코스카 항구 기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반영하며 미 잠수함 부대가 동맹인 일본과 수행하는 많은 연습, 훈련, 작전과 다른 군사협력 활동을 보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시건함은 오하이오급 유도미사일 잠수함 4척 중 하나라며 해군의 유도미사일 잠수함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플랫폼에서 타격과 특수작전 임무 기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술미사일로 무장하고 뛰어난 통신 능력을 갖춘 유도미사일 잠수함은 미사일 공격을 개시하고 특수작전부대에 임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시건함은 사거리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 발을 탑재할 수 있고 특수전 요원을 태워 적지 침투 등 특수작전 임무 수행도 가능합니다. 이보다 앞서 미시건함은 지난달 16일 한국 부산항에 먼저 입항했습니다. 미시건함은 한국과 연합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한 뒤 지난달 22일 부산해군 작전기지를 떠났습니다. 미국 해군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인 샘 탕그레디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과 일본에 연이어 전개된 것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해군 대령 출신인 탕그레디 교수는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공개는 특히 북한의 공격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영내 B-52H의 훈련과 유사하다며 SSGN 순항미사일은 어디든 공격할 수 있지만 땅속의 단단한 방공호를 관통할 수 있을 만큼 탄두가 크지 않다며 B-52H는 강화된 방공호를 관통해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SSGN과 B-52H는 함께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SSGN은 주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며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 정밀 무기로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으므로 적이 초기 발사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것이 SSGN의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SSGN 순항미사일의 주요 목적은 레이더 시설과 방공포대를 파괴해 B-52H가 필요에 따라 북한 또는 중국 영공에 큰 반대 없이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른 주요 목표는 지상의 지휘와 통제시설, 탱크 조립 지점, 연료 저장소, 병력 막사 등 모두 북한의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한 구조물이 대형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통상 열병식 한 달 전쯤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열병식 준비 정황이 잇따라 나타났던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3일자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는 연단 앞 광장 서쪽 지대에 하얀색 물체가 대규모로 조성돼 있었습니다. 하얀색 점으로 된 물체는 광장의 한쪽 면을 대부분 채울 정도로 큰 규모로 나타났는데 지난달 25일 위성사진에서 광장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던 하얀색 물체가 약 일주일 뒤인 3일 사진에서는 모두 합쳐져 대형 구조물 형태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구조물의 크기는 가로 약 45m, 세로 약 80m로 측정됐습니다. 또한 대형 구조물 맞은편에도 이전에 없었던 직사각형 모양의 하얀색 물체가 포착돼 북한이 추가로 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인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27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김일성 광장의 구조물로 추정되는 하얀색 물체가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북한이 열병식을 앞두고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선명한 빨간색 대형점 두 개가 포착됐으며 빨간색 대형점 주위로 하얀색 물체가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나타난 대형점이 인파인지 혹은 대형 구조물인지 판독이 불가능했지만 3일 위성사진에 빨간색 점이 사라진 것으로 볼 때 빨간색 점은 군중들이 대형 구조물 주변에서 빨간색 수술과 꽃 등을 들고 열병식 사전 연습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 약 한 달여를 앞둔 시점부터는 김일성 광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개최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동원해 김일성 광장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주말이면 빨간색 수술과 꽃 등으로 붉은 물결을 연출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움직임이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일, 즉 북한의 전승절 70주년인 오는 27일 열병식 개최와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 기념일에 열병식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승절 70주년과 별도로 정권 수립 75주년이기도 해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인 9월 9일에 또 다른 열병식을 개최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개방으로 이어질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주요 관영 매체들이 이달 들어 주민들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장면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에선 지난 2일부터 이런 모습들이 포착되는데 3일엔 함경북도 청년 수백여 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극장에 빼곡히 앉아있는 장면을 방송했습니다. 노동신문 4일자를 보면 함경북도 출판물 관리국 사진에 나오는 8명 전원이 그리고 함경북도 혁명사적관과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사진에 등장하는 주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 의료진과 농약을 살포하는 농민의 경우 마스크를 쓴 사진들이 게재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에만 해도 실내 동원 행사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사실을 공식 인정했고 이후 불과 석 달 만인 8월 방역대전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최근까지도 비상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야외 마스크 착용 등 조치를 지속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3일자 노동신문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사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며 아직 북한의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방역 기조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하다 싶을 만큼 방역 조처를 해왔는데 이는 방역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었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상방역체계를 완화하고 마스크 해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부경제 위기 심화와 신종 코로나의 토착병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에 밀려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 매체들이 해당 조치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고 전주민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모두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본인들만 코로나 방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내부 경제 위기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나 열었을 때 중국이 한 2주간 거의 의료체계가 마비됐거든요. 북한은 이제 그걸 두려워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비상방역 체계 완화 향후 일주일 내지 2주일이 고비다. 이때 상황에서 만일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다시 마스크 착용으로 가고 아마 봉쇄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으로서 모험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중국과의 북한 측 국경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빌어 지난달 30일 희산시 모든 단위들의 7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지시가 전달됐고 이에 따라 실제 1일부터 해산시 주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중교역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국경지역 방역조치 완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해산시와 같은 대중무역 거점도시는 북한 경제에 사활이 걸린 지역이고 북한이 선택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라며 마스크 해제 조치 또한 교역 활성화를 노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 국민적 상대로 한 백신 접종은 아니었지만 상당량의 접종 물량을 가져들어와서 주로 무역 종사자, 해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2차 접종, 3차 접종까지 했다는 얘기들이 계속 정보로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얘기죠.
북한의 이런 조치는 국경 지역에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중국과의 무역 전면 재개 기대감을 다시 키우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조치는 국경 개방의 신호일 수 있다며 국경 도시 세관 직원들이 통관 업무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관들의 사람들이 근무는 시작했거든요. 그 통관 서류들, 통관 신청 서류들을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하는데 실제 이제 물자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는 해요.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탈북자 동지회 서재평 회장은 중국 측 국경 도시인 혼춘과 도문의 북한 노동자들이 7월 또는 8월에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중국 관리자로부터의 전언이 있었고 북한 내 열차 이동 제한도 지난달 풀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비상방역 조치들을 크게 완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중국이 지난 1일부터 강화된 방첩법과 대외관계법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에게 중국 여행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중국에서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 때문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30일 중국 본토에 대한 여행 권고를 갱신하면서 중국 여행을 제고하라는 기존의 권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을 여행 제고 지역인 3등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국을 3등급으로 지정한 이유에 부당 구금의 위험이 추가됐습니다. 국무부는 부당 구금 관련 최신 문구를 반영해 여행 권고를 갱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미국 시민과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중국에서 미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여행 중이거나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영사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구금되거나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구금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 내 미국 시민은 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대우 없이 신문과 구금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기업인, 전직 외국 정부 인사, 학자, 중국 국민의 친척, 언론인 등의 외국인이 국가안보법들에 대한 위반 혐의로 신문을 받고 구금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당국은 광범위한 문서, 데이터, 통계 또는 자료를 국가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구금, 기소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과 제3국의 전문 서비스와 실사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보안 요원은 중국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을 구금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중국 이중국적자나 중국계 미국인은 추가적인 조사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1월부터 간첩 행위에 기밀정보와 국가안보,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을 추가한 방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1일부터 시행된 대외관계법은 국제법 기본 원칙과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준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및 발전 이익 보호, 중국인 및 기관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과 행정 조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갱신된 국무부 여행 권고는 중국의 방첩법이나 대외관계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이 간첩행위 범위를 넓힌 새로운 반간첩법 시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정치 경제적 갈등이 불거질 경우 이 법을 통해 한국 기업인 등을 볼모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3일 중국의 새로운 반간첩법 시행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새 반간첩법은 너무 광범위하고 중국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을 걱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It is a step in the wrong direction from my point of view because it is so broad makes anybody who is trying to work in China very concerned.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개정된 이 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국가안보기관의 권한과 간첩 행위 행정 처분은 강화됐습니다. 특히 국가기밀과 정보를 빼내는 행위로 한정됐던 간첩 행위를 기타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까지로 범주를 넓혔습니다. 또한 국가안보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을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하는 것도 간첩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이 가능하고 한번 추방되면 10년 안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및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아 중국 당국에 의한 자의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와일더 전 보좌관은 과거 중국에 가서 연구했던 많은 미국과 다른 서방학자들이 중국 문서와 물질, 자료를 봤다며 이제 새로운 반간첩법의 위반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now you have this very real concern.
그러면서 새로운 법이 중국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실질적인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중국과 사업을 하는 국가들은 해당 법이 자국민들에 대해 악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중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도 국가안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선 중국 당국은 무엇이든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좋아하지 않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인과 일본인, 한국인 등 누구에 대해서도 이 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When you have ambiguous language and you have ill-defined terms such as national security, they can define anything as being, you know, relevant Chinese national security.
특히 과거 미국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등과 같이 한국이 중국에 반대되는 정치 군사적 정책을 취하거나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면 유력한 한국인 기업인을 구금할 명분을 찾으며 보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지난달 말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이를 통해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며 한국 관광객들에게 중국 지도 검색, 시위대 촬영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이 한국인을 포함해 우려 대상으로 간주되는 외국인과 단체에 대해 더욱 공격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또한 중국 측의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 전직 간부가 중국의 이익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최근 밝혀진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익에 반하는 이른바 간첩에 대한 대응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온 점에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중관계 냉각의 또 다른 징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법원은 지난달 12일 국가 핵심 기술이 담긴 설계 도면을 이용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분뜬 공장을 중국에 세우려 한 삼성전자 전 간부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해외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런 조치가 결국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중국 내 많은 한국인들이 반간첩법에 취약할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 정치전에서 이들을 볼모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ith the large presence of Koreans in China, they're very vulnerable. And China is going to use them as a pawn in their political warfare.
맥스웰 부대표는 그런 만큼 한국 기업들이 리스크 해소를 위해 더욱 중국을 이탈하고 중국 측과의 관계에 대해서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강화된 중국의 반간첩법이 탈북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맥스웰 부대표는 전망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이동의 자유 없이 체포와 강제 송환의 대상으로 중국 당국의 취약한 상황에 이미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새 법이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국의 3대 핵 전력 중 하나인 B-52H 전략 폭격기가 이틀 만에 또다시 일본과 연합 공중 훈련을 했습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동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B-52H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지난달 30일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연합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3일 보도자료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미 공군이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일 양자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전술적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 오키나와 공역에서 진행됐습니다. 미군의 B-52H 전략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2대가 참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 공역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지 이틀 만에 미 전략폭격기 B-52H의 일본 재전개가 이뤄졌습니다. B-52H는 이날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와도 연합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략폭격기 B-52H의 이 같은 움직임을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So the B-52s have been operating more in the peninsula and to include operating with Japan.
베넷 연구원은 B-52H가 한반도와 일본에서 더 많이 운용되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을 높이고 전략자산들과의 합동훈련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움직임은 한국의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생각한다고 베넷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B-52H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3 전략 핵추진 잠수함 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입니다. 특히 B-52H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과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등 32톤에 달하는 무기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뉴저지 주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쟁을 통한 희생과 고난으로 맺어진 미한 동맹이 70주년을 맞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지난달 30일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입법 관련 홈페이지에 따르면 30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결의안은 한국의 앨런 박 의원과 클레오파트라 터커, 허브 코나웨이 의원 등 3명이 주도했습니다. 결의안인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으며 이 전쟁에서 미군 3만 3천 명이 숨지고 10여 만 명이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에는 뉴저지주에서 19만 천여 명이 참전했고 이 가운데 836명이 희생됐거나 실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쟁 후 미국과 한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양국 간의 동맹 관계를 구축했고 특히 올해는 이 같은 희생과 고난으로 함께 맺어진 미한 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인 한국전쟁은 250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알려진 국제의 분쟁에 비해 주목받지 못해 잊힌 전쟁으로 불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뉴저지주는 7월 27일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하원이 통과시킨 것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현재 닐사 크루즈 페레스 주 상원 의원의 발의로 뉴저지주 상원에도 상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과 4월에는 텍사스주와 알래스카주 의회가 각각 미한동맹 70주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알래스카주 하원과 상원은 올해가 상호 방위 조약과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첫 한국인이 미국에 이민 온 지 120년이 되는 해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무역과 군사, 관광, 이민 등 많은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간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길 고대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관계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 의회도 양국 간 협력과 동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핵 무력 강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네덜란드는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인 네덜란드는 한국과 강력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 관련 수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지난달 30일 VOA에 네덜란드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핵수사와 지난 수년간 반복된 미사일 실험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국제협약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평화, 안보,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추가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미국과 한국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핵 무력 강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북한 외무성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지난달 26일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 정치 정세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대결 행위들과 수사학적 위협 책동으로 1950년대의 조선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위력한 자위적 핵 억제력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철저히 보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전쟁에 5,300여 명의 군인들을 파병한 네덜란드는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네덜란드는 한국의 안보를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지는 약 5천 명의 네덜란드 군인이 유엔군과 함께 참전했던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전 참전 73주년을 맞아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출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한국 전쟁의 중요한 유산으로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꼽았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한국은 전쟁 중 대규모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가 완전히 발전한 국가로 우뚝 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흥산업과 첨단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계 유수기업들의 본거지가 되었으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호자이자 다자주의의 촉진자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례 없는 발전은 한국 국민의 위대한 회복력과 결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오늘날 네덜란드와 한국 간의 강력하고 중요한 양자관계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많은 외국인을 조직적으로 납치했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비판했습니다. 납북자들의 귀환을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3일 일본인 납치 문제는 완전히 종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은 가장 극악한 국제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많은 외국인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했고 북한 지도자는 부분적으로나마 일본 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이 같은 범죄를 인정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납치된 사람의 모든 것을 박탈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진실을 알 권리와 가족 생활의 권리를 비롯해 납치 피해자 가족의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셀먼 보고관은 북한의 독특한 상황은 납치된 사람들의 귀환과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 등 우리 모두 단합된 방식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셀먼 보고관은 지난해 1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welcome, you know, a lot this trilateral summit, this conclusion.
셀먼 보고관은 당시 미한일 정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회동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납북자와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보와 무기, 미사일만을 논의할 수는 없다며 새 정상이 납북자와 한국인 억류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납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리병덕 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납치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의 아량과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됐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그 같은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납북자들의 조기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7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모두 13명뿐으로 5명은 귀국했고 나머지 8명은 사망했다며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북한 지도부를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직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 군부 실세이자 엘리트 간부들을 설득해 정권과 분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보복 위험을 감수한 대대적인 정보전을 최선의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동맹이 아니라 문제거리로 본다며 한반도 위기 발생 시 북한과의 상호 원조 조약에 매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존 컬버 전 동아시아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갈로스카스 분석관님, 미국이 기밀 해제한 국가정보평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강화보이기 위해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핵전쟁 발발 임계점에 다가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위협은 강압 전략의 일부일까요? 혹은 실행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I think it's absolutely part of their coercive strategy. When you look at the phrases that North Korea uses...
전적으로 강압적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쓰는 문구와 위협을 보면 공포와 망설임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시점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북한의 강압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컬버 분석관님, 북한의 한국 침략을 응징하기 위해 압도적인 힘을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Well, as President Biden said in April, if North Korea uses nuclear weapons, that it would be mark the end of the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러 행정부에 걸쳐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미국의 정책입니다. 이는 우리가 한국에 많은 병력을 두고 있고 군사적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공동 지휘 체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특히 북한의 핵 강압에 맞서 미국이 계속해서 주요 안보 보증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요.
갈로스카스 분석관님,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핵으로 대응할까요? 재래식으로 대응할까요? 아니면 모두 활용할까요?
So let me build on what John just said. I think the key is what the objective would be. If North Korea were to launch a nuclear attack...
컬버 전 분석관 말에 덧붙이자면 핵심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동맹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미국의 성명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최선의 대응 수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달렸죠.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 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대응이 다 가능합니다. 작전 요소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핵에 핵으로 대응한다는 상징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격퇴한다는 군사작전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갈로스카스 분석관님, 북한은 또 다른 정찰위성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입니다. 북한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안보를 강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이 된다고 믿게 만들 전략이 있을까요?
I think Kim Jong-un personally, as the intelligence community of the United States keeps putting out,
미국 정보기관이 계속 밝히고 있는 것처럼 김정은은 개인적으로 핵무기가 자신의 생존은 물론 정권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김정은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북한 엘리트들, 김정은의 결정을 실행해야 하는 측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겁니다. 핵무기 보유와 사용은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고 김정은이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끔찍한 죽음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려 하기보다 북한 엘리트, 북한 군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현재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내린 지침을 계속 실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군사 역량을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군사 위성과 다양한 유형의 전술, 전략 핵 능력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북한은 이런 역량을 시험할 겁니다. 또 북한이 예고한 대로 또다시 위성 발사를 시도할 겁니다.
그럼 북한 당국과 군부의 엘리트 중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김정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북한 엘리트들이 독자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So I don't think it's a question of independence of thinking. It's a question of the fact that in order to execute his policies at the end of the day.
이것은 독립성이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결국 북한 군부 엘리트들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정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복종만으론 부족합니다. 북한 보안당국이 계속 감시하고 김정은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일상적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엘리트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반란이나 봉기가 조만간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이 아무리 세뇌당하고 선전에 시달리고 감시를 받더라도 결국은 인간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고 세상을 보는 나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생존을 김정은의 생존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컬버 분석관님,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은 미한 동맹을 위협했고 특히 미한 동맹의 공군 기지를 겨냥한 위협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더 강력한 경고를 발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보 캠페인이나 정보전 등을 통해서요.
Well, I think we do live in an information age, and while I defer to Mr. Galaskas on whether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죠. 확성기 방송이 좋은 방법인지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북한의 언론 환경, 정보 환경의 폐쇄성을 고려하면서 정보전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외부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요. 또 주민과 지도부를 몰입하게 만드는 선전선동을 약화시키도록 말입니다.
갈로스카스 분석관님, 미국 정부가 우리가 방금 논의한 북한 엘리트를 겨냥한 정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Yeah, so I think overall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a long history of supporting getting information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전반적으로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오랸 기간 지지해 왔습니다. 수미테리, 데이비드 맥스웰 등 많은 전문가들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요.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전 확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자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북 정보전을 펼치면 김정은이 위협을 느껴 자국민을 상대로 대응할 것이고 우리를 위협할 테니까요. 북한이 2020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위협을 가한 것처럼요.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미국 정부도 대북 정보전 확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컬버 분석관님, 북한은 중국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의 실체를 어떻게 평가하시죠? 미국과 한국이 공략할 수 있는 약한 고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people tend to overstate this animosity because at the same time that North Korea may
사람들이 이런 적대감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중국의 직접적 지원을 원하는 동시에 중국의 유엔 제재 이행에 분개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생명선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았죠. 심지어 북한 선박이 중국 해역 근처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유류와 석탄을 운송하는 제재 회피 활동을 허용하기도 했고요. 북한은 중국이 북중 관계에 두는 제약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주요 생명선입니다. 미국은 항상 중국을 더 끌어들이려고 노력해왔고 2017년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때 중국은 미국과 직접 협력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중 전략적 경쟁의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2017년 수준의 지원과 협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미중 관계에서 자극적 요소가 훨씬 더 지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인들은 중국은 천년 숙적, 일본은 백년 숙적이라고 하는데요. 시진핑이 김정은을 경멸한다는 보도도 있었죠. 중국 관료들은 북한 엘리트와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I think they see Kim as kind of like a continuation of his father and grandfather, a problem rather than an ally.
중국 관료들은 김정은을 동맹이라기보다는 문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과 김일성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나라는 아직 명목상 상호 원조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안정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조약 의무를 이행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걸 보여줬죠. 따라서 김정은이 무엇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 알만합니다. 동시에 시진핑도 매우 불만스러울 것입니다. 가까운 국경에 있는 명목상의 동맹이 동북아에서 안보 문제와 불안정을 계속 초래하고 있으니까요. 한반도에 더 심각한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이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려고 한반도에 들어가는 건 아닐 겁니다. 대신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들어갈 것입니다.
갈로스카스 분석관님, 미국의 한국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동맹인가요? 일본은 일관적으로 미국과 연대해온 반면 한국은 정부에 따라 미국, 북한, 중국에 대한 접근법이 크게 다른데요.
So I think there's no question that in many parts of Washington there is concern about South Korea as an ally and
워싱턴 곳곳에서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더욱 우려가 있죠. 하지만 그런 판단은 한국의 행동보다는 한국의 공개적인 메시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공정히 말하자면 한국이 때때로 너무 미묘하게 행동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얘기하면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영리해 보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언짢아하고 미국은 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라고 말합니다. 워싱턴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한 동맹에 대해 유리잔에 물이 반밖에 안 찼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이 해온 모든 일들을 보세요. 이 중요한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의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보십시오. 또 한국의 나토에 대한 지원을 보세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폴란드로 엄청난 양의 무기가 수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건 요점을 벗어난 겁니다. 요점은 한국이 더 큰 안보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표적이 되고 중국의 반감을 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한국은 공개 메시지를 다소 신중하게 내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과 한국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에 더 높은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더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맹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이미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전임 정부 고위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언급했습니다. 전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 매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I think actually a lot of that was for show.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there's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보여주기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한 중국군은 없고 주한 미군만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 미한 동맹은 매우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한국은 올해 중국보다 미국에 더 많이 수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미국과만 거래할 수 있고 중국과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꽤 영리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과의 동맹과 협력은 여전히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말하자면 당시에도 서울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많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언급이 그중 하나죠. 또 결국 문재인 정부는 다소 마지못해 하면서도 사드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그것이 미한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한국 정부가 다소 주춤거렸지만 결국 한국 국민들이 미국을 선호하는 파트너이자 동맹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존 칼버 전 동아시아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1776년 7월 2일 식민지 대표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76년 7월 4일 대륙회의가 정한 사항, 즉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결정을 알리는 독립선언문을 승인하게 됩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은 지금의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과도한 세금 등 가혹한 정책에 식민지 주민들은 큰 불만을 갖게 됐고 결국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을 논의하게 됩니다. 당시 북미 지역은 13개 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13개 지역 대표들이 모여 대륙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1774년 제1차 대륙회의에 이어 1775년 제2차 대륙회의가 열리고 이때부터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이 중심이 돼 작성한 독립선언문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내용과 함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신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즉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을 부여했다고 선언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평등과 인권, 저항권 등 근대 민주주의 핵심 사상을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천 강령으로 선언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34년 7월 4일 라듐의 발견으로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퀴리 부인이 6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퀴리 부인의 본명은 마리아 스코도프스카 퀴리로 1867년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가난한 교육자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퀴리 부인은 24살 때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합니다. 유학 중 퀴리는 과학자였던 피에르 퀴리와 만나 결혼하고 함께 라듐을 연구합니다. 퀴리 부인 부부는 라듐의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3년 뒤 남편 피에르 퀴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후 퀴리 부인은 금속 라듐 분리, 라듐과 폴로늄의 발견, 그리고 그 화합물 연구 등으로 단독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퀴리 부인의 공적은 현재까지도 방사능 단위에 퀴리라는 이름이 그리고 화학 원소에 퀴리의 이름을 따서 퀴륨이라는 이름이 사용됨으로써 길어지고 있습니다.